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고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던 광고하는 남자 이종현 목사입니다. 예. 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예배 전에 잠깐 올라와 봤습니다. 만나교회가 이제 전혀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임은 없었는데요. 바로 소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성도님들과 너무너무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가 어려서 그 아이를 돌보느라 모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일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면 나 자신을 오픈해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유로 모임을 못하고 계시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소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모임이 뭐냐면요.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만나교회 등록 교인이시라면 누구나 모임을 개설하실 수 있고요. 개설된 모임에는 만나교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소모임에 들어가시면 소모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데이, 클럽, 챌린지가 있는데요. 원데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루만 모여서 활동하고 모임이 끝난 후에는 모임을 해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럼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벚꽃 구경, 볼링, 낚시, 영화보기, 판교 직장인 점심 모임, 동북코오롱 김장 모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모이고 헤어지기 때문에 평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그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부담 없이 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럽나무인데요. 클럽나무는 동호회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교제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이 만나교회에는 이런 선교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직접 만드시고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추천도서 함께 읽기, 사진, 손세차,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e스포츠 이 모임들은 실제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설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더 다양한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챌린지 나무입니다. 챌린지 나무는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인데요. 이미 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매일 체크, 하루 한 절 묵상, 매일 감사, 오늘 운동 완료, 밀가루 안 먹기 300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체력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여기까지 소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먹는 모임들만 계속 만드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서 모이시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시고 현장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누구와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바닥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지지해줄 믿음의 공동체를 소모임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모임장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소모임 박람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 박람회 찾아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 콰이어와 연합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을 관람하지 마시고 그 찬양 가사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은 이미 지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을 지지하는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너인가? Thank you.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공간이 부족해서 성가대 연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 안 궁금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우리 오늘 솔리스트로 또 나레이션으로 함께 수고한 많은 분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표정을 어둡게 밝게 예, 밝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번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부활의 의미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그런 헌금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 잘 하나님께 드리시고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피로 회복,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의 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헌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차 카드를 다시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이제 고령자들 또 다둥이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발급 받으시고 주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주차 때문에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차하는 분들에게 혹시 폭언이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서로 잘 배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착하게 삽시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자, 시작. 착하게 삽시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잘 협조하시고요. 전교인 트레킹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850명만 신청하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잘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에는 특별히 제가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목사님 가정과 함께 며칠을 지나면서 부활절 설교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제가 부탁을 했고 목사님이 본 교회를 놔두고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소원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절만 나오는 분이 있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또 놓쳤어요. 여기 내려가는 내려가세요. 네, 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중앙 기독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실 거예요. 그 이사장으로 계시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별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김장한 목사님 아들 이렇게 소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김요셉 목사님이신데 저와는 오랫동안 좋은 교제를 하면서 친구, 어떻게 보면 형제처럼, 형제는 좀 너무한가? 아무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함성과 괴성과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김요셉 목사님.
함성 받고 설교하기는 처음인데요. 역시 만나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른 교회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벌써 감동이 있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요. 되게 좋은 분들은 다 만나교회 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 연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와 있는데 참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귀한 교회 또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 옛날부터 존경했는데요. 제가 처음 뵀을 때가 벌써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모습이셨거든요. 30년 전에 엄청난 형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형님 그리고 형님으로 모셨는데 나중에 민증을 까고 보니까 저보다 3살 어리신 동생이셨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 저는 팥싹 늙었는데 그대로셔. 옛날에 형님으로 모셨는데 지금은 동생으로 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형님 같은 동생, 동생 같은 형님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목회의 공감과 또 사모님들끼리도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머드와이 사역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목사님 안 계실 줄 알고 제가 마음 놓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 설교를 세 번째 듣고 계세요. 우리 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 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10시 예배 끝마치고 몇몇 자매님 또 다른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팅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누군가 이 바울의 말씀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말씀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먼저 마음속에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을 청명하고 뚜렷하게 듣는 부활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내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크리스천들처럼 절기를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라고 알면서 인사를 다 합니다. 뭐라고 하죠? Merry Christmas. 아까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부활절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좀 뻘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활절은 어떤 절인가요? 추수감사절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감사는 해야지 하고 감사절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아파트 옆집 사람들이 부활절인 거 알고 계실까요? 거의 모르실걸요? 우리들만 알면 우리들만의 코드인 이 부활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부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는 부활절의 의미와 중요성이 우리는 이게 기쁜 날인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끝에 오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쓰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활절이 아닌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제 안에도 막 여러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냥 옛날에 일어난 사건 또는 앞으로 멀리 일어날 사건으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남은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살 수 있는, 부활이 내 안에 실용되어지는, 실제로 작용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스크린에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울은 그 바뀐 인생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입니다. 제가 좀 배경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아버님 얘기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헷갈린다는 단어 아세요 혹시? 헷갈린다? 이게 수원 사투리래요 누가. 저희 수원의 동양인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제 멘토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저를 보시면서 한참 뚫었다 보시면서 이분이 약간 아재개그 같은 걸 하세요. 그러면서 요새 봐. 난 널 보면 맨날 헷갈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헷갈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래서 뭐 그 좀 confused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아니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야. 그분은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뭐 괜히 웃기지도 않는 거 왜 그러냐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헷갈리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해가 땅에 쫙 깔리는 시간 같은 사람이래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깔리는 시간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야. 저를 보시더니 너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 분이시고요.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셔서 1961년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63년째 수원 주민등록 딱 한 번 5km 인계동에서 원천동으로 옮긴 것밖에 없이 수원서 계속 63년을 살았는데 지난주에 이마트에 갔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언제 수원에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엘리베이터나 전철에서 만나시면 한국말 하실까요? 영어로 하실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말 안 하고 도망가실 것 같은데 많이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헷갈림에 일단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미국 분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저는요, 이 헷갈림이 저가 혼자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8살 때 서울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제가 만났던 28살 때 20년을 미국에서 살아서 학교를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저는 다 한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아내는 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한국 여자를 만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굉장히 결혼하고 엄청나게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 될 우리 자매, 우리 지금 아내가 된 그 자매를 보더니 그래요. 요새 봐, 내가 밥 먹고 이제 시간 보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나나. 그래서 왜요, 엄마? 그랬더니 겉에는 동양 사람처럼 노란색인데 안에는 엄마만큼 백인이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매너, 음식 좋아하는 거 다 100% 미국 사람이야. 너 미국 여자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그 이엔텐다. 진짜 바나나 같아, 내가 봐도. 근데 나는 뭘까? 근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너는 계란이야. 겉에는 하얀 색깔인데 안에는 한국 사람보다 더 센 노래. 우리 둘이 결혼해서 얼마나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헷갈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아, 우리 부부때에서 이거 끝나야지. 우리 애들한테 헷갈림을 되물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헷갈림에 유전인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네 명이에요. 근데, 예, 근데 아들 하나 딸 셋인데 어떤 사람은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넷이나 낳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가 큰 애가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만남교회처럼 교회 개척했거든요. 근데 부흥했으면 아들 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고 끝났을 텐데 셋째를 어떻게 가졌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 안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셋째가 그냥 배가 불러지면서 셋째, 넷째까지 막 낳았어요. 근데 anyhow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들이 다섯 살 때 저 개척을 했으니까 아버님 교회, 중앙 침례교회 도로 갔거든요. 어떤 권사님 물어보세요. 아론이한테, 아론아, 미국 할머니 건강하시니? 하고 다짜고짜 물어보는데 얘가 말 잘해요,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니까 유전인자가 말 잘해. 근데 얘가 말문이 꽉 막혀버린 거야. 미국 할머니 건강하냐는 인사 말씀이 막힌 거예요. 저는 너무 측은해서 아주 그 옆에서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권사님 계속 다구치는, 아니, 미국 할머니 어떻게 잘 지내냐고. 얘가 뭐 말도 못해. 아, 어떻게 돼? 미국 할머니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친할머니. 우리 어머님은요, 아로니의 친할머니는 미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에 살아. 근데 외할머니는 한국 분이세요. 근데 미국에 살아. 미국 할머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가? 왜 헷갈림이 되물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포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정체성의 헷갈림, 여러 가지 헷갈림 많아요.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의 헷갈림 이런 게 많은데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하고, 이게 부활이 뭐지? 부활 주일이긴 한데 이거 뭐 하는 날이야? 오늘 여러분들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연합성가대하고 뭐 예수님 무덤에서 뭐 이런 그림들 보고 이게 부활의 전부일까요?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헷갈리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한테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헷갈리가 생겼지만 복음만큼은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해요. 다른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12시 예배 왔으니까 보너스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활은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인지적으로, 체험적으로 부활을 보거나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밖에는. 왜냐고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 걸 우리가 현재로 우리 임상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차 당신이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측근들이 다 정작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는요,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다행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복음도 24장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 부활 후에 신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덤가에 달려왔던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근심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심. 근심의 눈빛으로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예수님을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몰라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근심에 젖은 그가 죽은 예수님, 3일 전에 목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근심에 쌓여있는 그의 근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라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뛰어옵니다. 근데 베드로도 안 믿는데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가랍니다. 베드로로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는 현대인들하고 비슷해요. 마리아는 아마 우리 유대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오늘 현대인들인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근심했던 마리아와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세요.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못 믿겠다고요. 어떻게 부활한 걸 믿냐고. 그 손바닥, 목자국이 난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임상적으로 직접 찍어서 보지 않는 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지지 않는 한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오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몇 번씩 나타나셔서 고기를 드시고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바로 하셔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종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 그 성인에 대해서 탄생일들은 다 있죠. 석탄일도 있고 모하메드의 태어난 날도 아는데 그들의 부활절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33년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실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이 자리에 의심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김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입증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그 복음서에 보면 계속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의심하고 아직 마음속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도마도 못했으니까요. 베드로도 안 됐으니까요. 마리아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거라고 말해요. 부활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잡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먼저 나를 잡아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제자훈련 열심히 왔고 소그룹 모임에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심 속에서 나의 의심 속에서 지금 의심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데 3단계로 얘기해요. 그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만 엄마가 미국 분이라 영어가 더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끔가다 써도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은 그게 제 모국어니까요. 이해하시죠? 모국어, 어머니 나라 말. 우리 엄마 나라 말은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쓴다고 뭐 잘난 척하는 그거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저한테 마음의 언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I want to know Christ. I want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I want to know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 That I might attain unto resurrection.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부활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관해서 알고, 대해서 알고,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안다. I want to know Christ. Know about Christ가 아니에요. I want to know Him. I want to know Christ. 예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 I want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난 예수님이 그 가지신 권능, 어떤 능력이냐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직접 나도 체험하고 싶어. I want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내가 죽었던 내 안에 죽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성품들과 예수님의 그 네이처를 내 안에 영어만 생각나네 자꾸.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래의 창조, 그 창조하신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 3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예수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에게 잡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도살장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남은 시간 안에 10분 정도밖에 없지만 그 세 가지를 제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오버래핑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뭘까? 제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정말 저는 몇 살 때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유치원 전이죠? 엄마 두 살 때, 세 살 때부터 교회도 매일 엄마 손에 붙잡혀서 갔고, 어머니 선교사님이시고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렸고, 성경,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이 되게 좀 추웠어요. 우리가 인계동에 살았는데 죄수들이 진 집이었어요. 수원 교도소에서 나오신 목수 한 분하고 집을 줬는데 바람이 막 우풍이 많은 집이었는데 엄마가 아랫목에서 우리가 막 그때 막 아랫목에 이렇게 고구마도 이렇게 넣는 게 나중에 있고요. 그런 아랫목에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영어 어린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엄마가 매일 겨울에 읽어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던 분이라고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있으시고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근심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게 언제였냐?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샘 해밀튼 나이였다면 그 사람보다 내 한국말 잘하지 않아요? 텔레비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태어난 60년대는요. 저 같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외국 사람 같이 생기면 뭐 사람들이 막 다 인정도 해주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 시대를 아는 5학년이나 6학년, 7학년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면 그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생긴 한국말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많이 있었죠? 미군 부대 근처에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혼혈아, 튀기라고 부르는 아이들. 그 어린 마음에 동네 나가면 이상한 눈초리, 그리고 얘 이해할 수 없는 이 아이, 한국 애가 같이 안 생긴 이 아이를 보고 동네에 있는 짓궂은 형아 누나들이 돌도 던지고 놀리기도 하고, 영어 해봐, 영어 해봐. 그럼 전 도망가서 집에 가서 막 울어요. 싫다고. 제가 서리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서리? 과수원이 우리 집에 많아요. 서리를 하러 갔다가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 머리는 금발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까만 머리였는데 그 원두막에서 서리하는 아이들 다 이렇게 보고 도망가면 저희 집에 벌써 원두막 주인이 와 있어. 얼마나 내가 미국 사람 같이 생기기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7교시 수업을 할 거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오전반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7교시 수업하니까 벤또를 사오라고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미안해요. 일본말 써서. 그 당시에 다 썼던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단 말이에요. 전 국민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이 2부제 수업 끝마치고 이제 그러니까 벤또 싸우라고 해서 집에 가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 내일부터 벤또 싸우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남문에 있는 영동시장 가서 거기서 양은으로 된 도시락을 사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문지에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제 책가방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새봐 학교 가서 이거 점심때까지는 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 줄 아세요? 아까 목사님 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착했냐. 엄마가 그거 열지 말라. 다른 애들은 되게 궁금하니까 막 열어보는데 저 안 열어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잡종인데 순종 잘한다고. 근데 하여간 되게 제가 순종을 잘해서 그걸 안 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교에 가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뺑 둘러 앉아서 정말 이날 중요한 날인 줄 제가 드디어 눈치를 챈게 첫 번째 아이가 도시락을 딱 여는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아이는 집이 못 살아요. 근데 얘가 딱 열었더니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이게 인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걸 보더니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방앗간 집 아들이에요. 제가 기억해요. 지금 어디 그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도. 근데 그 방앗간 집 아들이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하얀 기름이 잘잘 흐르는 흰 쌀밥에 점심 잤었나요? 흰 쌀밥에 그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그 옆에 반찬 쪽에는 장조림이 있는데 그 장조림 국물이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약간 밥을 갈색으로 반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 애들이 그 보더니 와 장조림이야. 그러더니 막 걸상을 그 옆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식사기도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식사기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을지도 모르겠는데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장조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궁금해서 빨리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지를 풀고 드디어 제 도시락을 쫙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햄앤치즈 샌드위치 뭐 드셔보셨고 그렇죠? 햄버거 뭐 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역사적인 상황 속에다가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1900 수원에 제가 이거 검증해 온 거예요. 수원에 그 햄버거 집이 제일 먼저 온 게 롯데리아예요. 1981년도에 롯데리아가 수원에 처음 들어와요. 이거는 1970년도에 11년 전이야. 롯데리아가 들어오기 전 11년 전. 우리 인계국민학교 우리 친구들이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이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딱 드는 순간 눈깔 120개가 이걸 졸졸졸졸졸 따라오는.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눈통이 따갑다는 말 아세요? 저는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쳐다보는데요. 얼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할, 내가 얼마나 노력해. 여러분들 제 발음 보면 여러분보다 한국말 잘할걸요? 저는 엄마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만 대꾸했어요. 나는 미국 사람인 것,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놀림을 받을 때 저는 애들이 뺑코 뺑코 그러면 뺑코를 한 10번을 듣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밤에 저는요 온돌방, 구들장인 온돌방에서 어떻게 잔 줄 아세요? 이렇게 잤어요. 저는 코가 납작해지면 안 놀릴까? 제 머리 색깔이 까만색으로 바뀌면 안 놀릴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안 나타나면 애들이 안 놀릴까? 제 마음속에서는 그거였는데 우리 엄마는 샌드위치를 싸줘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구겨버린 거예요. 못 먹고 책가방에 집어넣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는 빨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던져버리고 책 얼마나 한심하고 따분하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치는지 몰라요. 제 안에 엄청난 감정의 이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이 어린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부끄러웠기도 했고요. 그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아, 친구들은 정말 싫었고요. 아이, 도시락을 왜 싸오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선생님도 미웠고요. 근데 진짜 미운 대상이 있었어요.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원망은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믿을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놀림을,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전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신 어머님이 들어오니까 제가 엄마가 인기척 나는 순간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제가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샌드위치 싸줘가지고 내 인생 망쳤단 말이야 엄마. 나 학교 안 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막 우는 나를 어머니가 안아주시니 한참 기다리시더니 I understand. 엄마가 이해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 수원에 백인은 우리하고 나하고 엄마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understand 한다니까 엄마가 뱅커라고 놀리는 거 다 이해하는데 왜 엄마 한국에 왔어? 나 미국 가면 안 돼. 나 여기 학교 안 다니고 싶어. 막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뭐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때 아 이사 가야 되나 보다. 아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보낼까? 막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엄마 하면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 그날 울고 있는 저를 understand 하시는 어머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나 엄마 왜 한국에 와서 나 미국 가고 싶어. 엄마 빨리 학교 안 갈래? 막 그런 저를 엄마가 요셉아 엄마가 왜 한국에 왔는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그동안에 요셉이는 엄마가 아빠가 미국에서 만나서 한국 온 거 알잖아. 근데 엄마가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 못 해준 게 있어. 너희 아빠는 6.25 동란에 미국 군인 때문에 미국 군인 도움받고 미국까지 가게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 만나기 전에 너희 아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엄마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기도하면서 한국에 아빠가 두고 오신 어머니, 너의 할머니,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조카들을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서 엄마, 아빠는 한국에 그들한테 예수님 알려주려고 왔어. 근데 요셉아,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아직 예수님을 소개 안 한 것 같아. 오늘 엄마가 너한테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예수님은 Joy, Jesus loves you right now. 너를 지금 사랑해. He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네 모습 그대로 뱅코의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너의 죄의 모습도 다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요셉이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엄마와 함께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믿음은요 도마가 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손가락에 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손가락을 놓나요? 아니요.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나사로가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예, 이 다음에 부활할 거 저도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니,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이걸 믿느냐? 아직 나사로 무덤에 있어요. 부활한 거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의 손 안 대고요. 마르다가 나사로 부활하는 거 안 봤는데도 고백이 일어났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르다가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내 의심이 완전히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 조건대로 내 의심이 해결이 되거나 내 근심이 그렇게 해결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셨다고요. 그날 엄마 무릎 위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과 응어리, 그 한국에 와서 혼혈하러 살아왔던 그 근심과 아픔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제 안에 근심을, 마리아 근심 걷어가듯이, 도마의 의심 걷어가듯이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세요. Jesus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저는 10살 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교회 댕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관해서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복음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아직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어요. 우리 엄마가 해드린 말씀 드리고 싶어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전 지금 이혼 11마리예요. 전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리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He loves you so much. 너무 사랑하셔서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요. 중학교 때 제자 훈련을 만나고 계속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엄청난 케미컬 작용을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것은 결혼 이후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일어난 일들이 있었지만 제 안에 가장 깊숙하게 죽었던 성품들이요. 가장 깊숙하게 묻혀져 있었던 나 중심적인 죄성이 뿌리 뽑히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결혼하고 나서 아까 말한 그 교포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인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범생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차할 때 착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착한 거 가지고 천당 못 갑니다. 주차한 거 착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한데요. 이 착한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착해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거룩해.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은근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좀 흠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눈이 뭔가 남편이 못마땅한 걸 계속 지적하는 거 있죠. 우리 신혼여행 때부터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과 아내의 죄성이 맞닥뜨리기 시작을 해요. 헬렌 로랜드라는 사람은 결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결혼은 여자의 허영과 남자의 이기심이 마취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수술이라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쓴 뿌리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아내가 결혼 10년 만에 우리 둘이 약속했거든요. 이혼은 안 한다고. 성경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집사람이 이혼은 안 하지만 미국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겠다고 했던 2000년 7월에 아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짐을 싸고 제 사무실에 와서 나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하고 난 그 시점에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나도 안 보여준 편지를 발견했어요. 영어로 썼더라고요. 제목은 You Are.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요, 내가 필요할 때보다 자신이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우리 자매님도 공감 가시나요?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하면서 집사람이 주로 그 당시에 불렀던 나의 별명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미스터 말로만.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내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I'm a merciful God,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제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요.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능력의 기적으로 베푸셔서 제 남편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Jehovah God.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계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종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제대로 보게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기 전에 주님 한 분께 소망을 가진 아내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소망 가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결혼이 죽었거든요. 우리 관계가 깨졌거든요. 우리 삶 속에 용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거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열어주셨고요.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 내외가 소모임을 하면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들추어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 부부의 삶에 하나님이 조명을 하는데 목사 부부가 평신도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걸 성도님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씩 우리 삶 속에 죽어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몸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스를 대시면서 저희 내외가 열흘 동안 상담받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 이 편지를 쓰고 1년 뒤에 우리 아내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Mother Wise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2001년도예요. 그리고 그 Mother Wise 통해서 우리 아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이 용서를 배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을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 깨어지고 죽었고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소망 없는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만나교회 머드와에 사는 수많은 엄마들이 그 회복의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매 학기마다 3만 명 넘는 자모들이 머드와이스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이건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가요? 예수님이 잡은 거를 우리 예수님한테 잡힌 거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만나시면 아시면 닮으시면 그 손을 꽉 잡으면 돼요. 아까 예배 후에 어떤 자매가 지금 관계가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나쁘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잡으신 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부활의 권능이 그 살아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은 나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하신 과거만 생각하라고요. 십자가만 생각하시고 내 과거 남편이 어떻게 했든지 아내가 어떻게 했든지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목사님이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의 과거를 거기에 포커스하지 말고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십자가의 일과 예수님이 지금 권능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일과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부활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 주일입니다.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도마와 마리아에게 의심하는 저들 근심하는 저들에게 나는 부활했다고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부활로 임재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을 이루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 내 안에 2024년 부활주일에 함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며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부활의 능력 안고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